1절부터 지금 37절까지 보셨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같으세요? 예,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예후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쪽 왕, 북쪽 왕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죽였나가 이제 오늘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 왜 죽었나. 그 내용이 이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8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충 기억이 여러분들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 어디에요? 유다 왕 아시야 되는 내용, 또 그 아람 왕 벤핫단 그 사람 밑에 또 하사엘 이런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요. 벤핫단이라는 아람 왕이 있었는데 하사엘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내가 살지 죽을지 좀 저기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셨어요? 살아요. 그런데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다, 죽는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했잖아요. 병 때문에 안 죽고 다르게 죽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죽는데 네가 반란 일으킬 거야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정말로 그 하사엘이 벤핫단을 죽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금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사엘 얘기를 왜 하냐면 하사엘을 하나님이 쓰셔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전쟁 가운데로 이렇게 몰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전쟁 가운데 일이 있을 때 에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열왕기하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쭉 아주 좀 자세하게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남유다는 늘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갔다면 북쪽은 늘 그 정통 속 있는 단일 왕조가 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늘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단일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렇게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낳는 왕이 여기 보면 요람이라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 남쪽은 그때 누구냐면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그 제가 복잡하게 족보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 요거가 이해가 되셔야지 열왕기하 9장, 10장, 8장 요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보면 오른쪽이 아람 왕 벤핫단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부터 악하고 아합은 진짜 악하고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는데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딸을 낳는데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저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시아예요.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후가 일어나서 요람도 죽이고 아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 9장이 끝나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이 개념을 이렇게 다 갖고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심판의 내용을 성경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가 40여 년 전에 엘리야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막 비가 오는데 그 왕 앞에서 아합 앞에서 막 달려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면서 했는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 죽이겠다 그럴 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겁먹고 도망가고 막 엘리야가 그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숨어서 있고 나 죽이라고 하나님한테 그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힘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 상. 열왕기 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 19장 15절 열왕기 상입니다. 19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장면이거든요. 네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이 언제 지금 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죠. 하사엘 나오죠. 에후 나오죠. 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하여지는 지금 갑자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엘리사에게 있었던 한 종을 어린 선지자를 한 명을 에후에게로 보내서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뭐라 그래 미친 애가 와서 뭐라 그랬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세 가지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지금 군인이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뭐겠어요? 왕이죠, 왕.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군인들이 다 엎드려서 왕으로 예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후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주시죠. 무슨 사명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집을 정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좀 어느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합의 집안을 정리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악이 들어오고 북쪽 이스라엘도 모자라서 지금 남쪽 유다까지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에후를 들어서 이거 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럴 때 에후가 기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도 보면 9장 25절에도 보면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 포도원 좋은 포도원 빼앗고 그 죽이고 그랬던 사건을 기억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한다고요. 이 포도원 여기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그걸 지금 예후가 기억하고 그때는 아합을 쫓았어요.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냐 지금 옆에 있는 동료 군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역사 나 왕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왕이 됐지? 이 의미가 무엇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뭘 하길 원하시지?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즉 그냥 나 출세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에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쫓아가서 이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남쪽 유다 왕도 죽이는 일을 지금 하는 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혁명이기도 하고 반란이기도 한 거예요. 반란이다, 혁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반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쓰임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지금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리고 다른 왕들은 다 어떤 거예요?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다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합은 우리가 볼 때는 못된 왕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어요. 아합 왕조 때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북쪽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나라로서 인정됐던 왕조는 아합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그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은 거예요. 아, 사돈을 맺어야 우리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같은 길을 가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강대한 나라, 강대한 왕을 쫓아가는 것이 출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안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자손손 그래도 잘 되는 길은 이 저 강한 아합이랑 같이 사돈 맺고 잘 사는 게 우리 자식들이 평안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참 잘 보여줘요. 냉정하기도 하고 침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기질도 쓰시고 공격을 하러 갈 때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저 누군지. 그런데 잔말 말고 내 뒤로 서라 이렇게 두 번을 그래요. 그러고 평안하냐라고 아 예후다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 보니까 예후같이 달려옵니다. 아 그럼 예후다 그러고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평안하뇨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평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세벨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는데 평안 같은 소리가 나오냐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활로 쏴서 죽여버린다. 야, 대담한 거죠. 뭐가 대담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왕들을 죽이는 일들에도 굉장히 대담하게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악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대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담해야 되겠다. 끊어야 될 때 이거는 나쁜 거야.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하고 끊는 일들을 사실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지금 이 예후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진짜 이 원흉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 여자가 왜 여기서 또 머리를 꾸미고 창가를 바라보고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나이도 많으실 텐데 그렇고 왜 그러나고 봤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후잖아요. 근데 왜 시물이라 그러는 걸까요? 이 시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바사 아들 엘라를 죽인 사람이 시물이에요. 그 역사에 보면 근데 그래놓고는 7일 있다가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너 지금 반란을 일으키지 너 7일도 못 갈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시무리야 이렇게 약올리는 거예요. 저 시무리 같은 놈 이렇게 약올리는 예후를 보고 그러니까 예후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 편에 설 사람 없냐 그랬더니 또 내시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줄을 어디 서야 되지 이세벨한테 서야 되나 예후한테 서야 되나 그러다가 얼른 예후한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후가 뭐라 저 여자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또 참 지금까지 잘 모셨다가 줄을 쓰니까 그 여자를 그냥 낼름 들어서 바깥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애후가 그냥 말로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애후가 죽은 거를 알고 지나갔는데 누가 뭐 거두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후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사라도 치러야 되겠다. 저 장사 치르게 시초를 걷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뼈 몇 조각만 남고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이 또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집안에 대한 내용도 열왕기상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다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가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 지금 요 예언되었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아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서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이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종결되어질 건가?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역사는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디에 줄 서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대하고 막 잘되고 거기에 줄을 쓸 건지 아니면 그래도 성경을 따라서 사는데 줄을 서서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므리 아합 왕조가 굉장히 길었어요. 몇십 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거기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참 다 태평성대를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순간에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에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왕 둘을 다 죽이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아 앞으로의 역사도 정말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지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역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복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과도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눈물병에 그 기도의 눈물이 담겨있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막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막 성공, 행복해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한날 한날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서 늘 주님을 만난다. 오늘도 한 발 간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한 발 갈 거예요. 이렇게 한날 한날 점점 이렇게 주님께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네. 오늘 하루로 갔네. 더 가까워졌네. 그러면 점점 가까워올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네. 가까우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요즘에 우리 한국 분들은 뉴스를 보면 너무들 힘들어 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막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온 국민이 욕을 해야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똑같은데. 진짜 똑같은데. 그게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운동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고. 그걸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이 시대의 패역함이 우리의 불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인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통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 무슨 일이 있을 때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시대의 패역함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요, 회복이 일어날 때 보면 전부 다한 가지 모습이에요.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국가적인 회복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였어요. 전 국민이 손가락질할 때는 절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 국민이 돌을 들어서 던질 때는, 전 국민이 누구가 책임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전 국민이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회개할 때지, 분노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지, 큰 소리를 칠 때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인내하면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할 때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할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요, 엘리야 한 사람 말고는 너무 험악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했지만, 엘리야가 못 만나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만나서 뭐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소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 평생의 삶이 오므리 아합에게 시달리는 삶이었어요. 이세벨에게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죠. 그리고 따랐던 선지자들을, 몇 사람들을, 무리들을 남겨두시고, 엘리사가 이제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내가 보면 엘리사는 그래도 막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만큼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이. 막, 뭐, 복음이 편만케 되고 확장되어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전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요동치듯이 살지 않겠습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예? 예, 여러분, 이 세상 살던 거 주님 만나는 그날 되면 이게 다 그냥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개와 같은 삶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뜻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한날 한날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